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주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 어떤 것이 주의 자녀로 사는 것일까요?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144번지 이곳에는 4,000평 규모의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의 묘원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15개국 417명이 안장되어 있으며 그중 6개국 145명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이곳의 맨 아래쪽 끝에는 이름 뒤에 인펀트라고 적힌 선교사들의 아기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은 고국보다 낙후된 환경과 일제 강점기의 착취와 빈곤 속에서 고통받던 이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천대받던 하층민들과 그들은 함께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 선교사들의 자녀들은 출생 직후 이질과 풍토병으로 목숨을 잃곤 했습니다. 양아진 외국인 묘원의 첫 개신교 선교사로 안장된 사람은 제2대 재중원 원장을 지낸 존 헤론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여름 이질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자신도 이질병에 걸려 젊은 나이인 33살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국의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 그리고 의료, 교육, 언론, 수많은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외국인들이 죽어서도 고국에 돌아가지 못한 채 이 땅에 남아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복음의 의미와 사랑, 희생과 섬김의 의미를 그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방문할 때마다 많은 감동과 많은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도 전혀 다른 이 땅에 찾아와 이름도 없이 자신의 삶을 바칠 수 있었던 선교사님들에게는 과연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희생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120년간 파란만장했던 삶을 살았던 모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모세는 학대받던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 유아 학살의 위기에 노출되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그는 자라게 됩니다. 모세는 40세 애굽 사람이 자신의 형제인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혈기를 참지 못해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게 되었습니다. 요즘 제목을 가지고 와서 모세가 범한 제목을 따져보면 두 가지의 제목이 붙습니다. 살인죄, 사체, 은닉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후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모세는 40년 동안 평범한 가장으로 양을 치는 목자로 은둔 생활을 하다가 80세가 되어서야 히브리 민족의 해방과 가나안 인도자로서의 막중한 소명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됩니다. 지도자로서의 모세는 그의 삶은 때로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민족의 원망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온몸을 던져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모세의 마지막 모습과 삶의 발자국은 그 위대한 업적에 비해 너무나도 간략하게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심지어 그의 무덤조차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룬 공적과 업적은 너무나 위대했지만 세상의 눈으로 본 그의 마지막은 한 시대의 지도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무나도 초라하게 그의 죽음의 모습만 그 측면만 강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처럼 이런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고난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할 사람은 여기 없습니다. 혹시 이 중에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고난을 너무 받고 싶어서 믿어요 라고 하는 사람 있으시면 양발을 벗고 한 번만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어 복을 받고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싶어 하지 가난과 고난, 질병을 받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 속의 모세를 살펴보면 주의 자녀로 살아 그가 살아온 삶은 사실 고난과 가난이 많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주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3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모세가 모압 땅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당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본문의 배경은 모세가 죽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느보산에서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느보산, 이 비스가 산 꼭대기는 해발 835m에 위치한 곳입니다. 지금 이곳에 모세의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으며 날씨가 맑은 날에는 한눈에 가나안 땅, 바로 약속의 땅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모세가 바라보는 땅은 사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해 나갔던 그 믿음의 발걸음이 드디어 결실을 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땅으로 가는 그 길은 참으로 무모하고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길이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고대 근동 세계관에서 과연 신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신은 특정 지역이나 도시 혹은 부족에 귀속된 지역신, 바로 지역 안에 머무는 신의 개념이 강했던 시대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의 거대한 제국, 신전들과 비교할 때 그 하나님은 소규모, 유목, 시족이었던 아브람 가문이 믿는 바로 하나님은 제3자의 눈으로 보았을 때 지극히 작고 미약한 신으로 비추어졌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간 그 발걸음은 출애굽 사건과 광야의 여정을 거치며 고대 근동사회에 큰 충격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무슨 충격이었을까요? 바로 그 거대한 제국의 어떤 신도 하지 못한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 주변 국가들에게 누가 진짜 신인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의 모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람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간 믿음의 모습, 그 행동, 곧 그 믿음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람 때부터 시작하여 지금도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의 자녀로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담대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본문은 주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애굽에서 머문 기간은 무려 430년이라는 기간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은요, 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은 노예로서 고통받는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언약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아주 특별한 장소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결정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놀랍게도 모세는 순종하며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기서 좀 질문을 바꾸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열심히 내가 믿음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처럼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소리를 치고 교회에 가서 나 너무 서운하다라고 말을 하고 부목사님이 안 되면 누구를 찾아가죠? 한 번도 안 찾아가신 분들처럼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 때로는 항의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대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구촌교회 성도님들은 모세처럼 다 순종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 제 마음도 편할 것 같아요. 80세의 떨기나무를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모세는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가시덤불이 불에 타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라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도망자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이미 그의 인생은 재처럼 다 타버린 내 인생이 바로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 한번 하나님 앞에 맡겨보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와 바로왕 앞에 섰고 그는 제일 먼저 한 것이 열 가지 재앙을 바로왕 앞에 선포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는 이미 애굽에 있다가 도망치었던 자였습니다. 그는 왜 도망쳤습니까? 살인죄를 짓고 도망친 신분으로 이제 바로 앞에 나간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괜히 찾아갔다가 옛 제목으로 잡혀 벌을 받지는 않을까 두려우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순종함으로 담대히 나아갔고 말씀을 거역하는 바로와 애굽 그 땅에 열 가지 재앙을 선포하게 됩니다. 당시 열 가지 재앙은 애굽이 섬기던 우상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한 재앙은 나일강의 악령이자 지하세계의 신인 오시리스를 비롯한 강들에 대한 그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개구리 재앙은 풍요로운 곡식과 다산을 상징하던 개구리 형상의 여신에 대한 심판이었으며 가축의 악질은 가축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고 우박과 메뚜기 그 재앙은 기상과 곡식을 주관하던 하늘 신들을 징벌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흑암은 애굽인들이 절대적으로 섬겼던 태양신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순간이었고 마지막 열 번째 장자의 죽음의 그 재앙은 생명을 주관한다고 믿었던 애굽 신들의 무능력함을 입증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온갖 신들을 무너뜨리시며 오직 여호와만이 참 신이심을 천하에 알리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참되신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모습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바로에게 나갔던 모세처럼 주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의 생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주의 자녀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자녀된 모습으로 그 삶의 자리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무슨 모습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바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에 보면요.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하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믿음장 하면 어딜까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네, 아무도 대답 안 했지만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또 우리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예,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믿음장에 보면 이렇게 우리는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미 이루어진 사실처럼 확신하며 그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과 좀 다른 믿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오느냐 수고한 모세에게 아주 충격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이 높은 산에 올라가 그 땅만 바라만 보고 죽을 것이며 내 무덤조차 아무도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의 모세의 상태를 볼까요? 그는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까? 그는 정말 거기서 죽어야만 하는 체력적, 노년의 육체적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그의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모세가 어떠했는지를 소개합니다. 그의 눈은 흐리지 않았고 그의 기력은 약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한번 따져볼 법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왜 못 들어갑니까? 저는 여전히 눈도 잘 보이고 아직 기력이 남아있어서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걸어서 갈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그러나 모세는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런 불평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던 믿음, 우리가 알고 있던 주의 자녀됨의 삶의 모습, 우리가 알고 있던 교회에서의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 근데 진정한 주의 자녀의 모습, 이런 모습이야말로 믿음의 또 다른 주의 자녀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내가 속한 일터에서 나와 함께하는 이웃에게 그리고 섬기는 교회 안에서 내 눈이 아직 흐려지지 않았고 내 기력이 여전히 멀쩡할지라도 나의 수고와 헌신에 비해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의 일에 순종했으나 정작 그 열매나 영광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모세는 그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이런 믿음의 모습 때문에 나의 순종으로, 나의 믿음의 모습으로 내 일터가 변화되고 나의 믿음과 주의 자녀의 모습으로 나의 가정이 더 행복해지며 나의 섬김과 주의 자녀됨의 모습을 가지고 지구촌 교회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다음 세대가 참된 믿음의 모습을 배울 수 있다면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나의 수고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그 수고와 섬김의 모습으로 나의 주변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만 있다면 오직 그 한 분, 오직 그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사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지구촌 교회가 모세처럼 주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온전히 보여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는 그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지구촌 교회의 비전, 우리 한번 함께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비전 뭘까요?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바로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비전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